최소 2만 명 규모의 러시아 대군이 헤르손에서 포위됐습니다. 반면 최대 2,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으로 러시아의 보급 녹임 테러인 헤르손시 남쪽 안토니오스키 다리를 파괴하며 러시아군을 압박 중인데요. 그 결과 헤르손 방면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보급로를 상실한 채 압도적인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느리지만 확실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물러날 수 있는 테러가 단 하나만 남았다는 게 상당히 뼈아픈데요. 러시아군은 이마저도 상실할 경우 후퇴조차 하지 못한 채 전군이 무너질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쉽게 군을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어진지에서 군을 함부로 빼내다가 지난 3월 키우에서 참패했던 것처럼 전선이 완전히 박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헤르손 방면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유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멜리토폴과 마리우폴을 향해 공세를 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던 러시아 포병이 탄약 고갈로 인해 약화된 틈을 타 빠르게 탈환지를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하르키우 북방 전선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난 3개월간 꾸준히 진격하던 돈바스 전선조차 화력 부족으로 진격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서방으로부터 하이마스와 각종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사격에 수적으로 훨씬 우수한 러시아 포병이 대응할 포탄이 없어 맥없이 무너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단순 포격으로 낭비해가며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포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드론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란과 접촉해 드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 수적으로 밀리는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병력 동원을 준비하면서 전선으로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끝없는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열흘간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사건과 전행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150일이 됐습니다. 3일이면 러시아가 키우를 점령하고 1, 2주면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에 무릎 꿇는다는 최초 예상과 달리 무려 5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전투만 하더라도 키우 공방전, 수미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차전, 하르키우 해방전, 세베르 도네츠크 공방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입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2022년 7월 21일 오릭스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양측의 장비 손실은 무려 6,070대에 달합니다. 각기 러시아가 4,763대, 우크라이나가 1,307대를 상실했는데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더 큽니다. 먼저 러시아군은 가장 보수적인 통계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1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무려 38,750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가 통상적으로 사망자의 3배라는 통계치와 아프간전에서 러시아군이 1명 전사당 3.5명의 부상자를 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총사상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야 6만 명이고 최대 1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하면 처음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만 대군 중 최대 87%가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멸에서 괴멸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피해인데요. 현대전에서 병력의 30%를 잃은 부대는 이후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멸로 판정하고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부대는 부대가 완전히 와해된 괴멸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파견됐던 파병부대와 핀란드 국경이나 시베리아의 군사기지를 수비하던 기지수비대, 그리고 국내에서 추가 모집한 용병까지 싹싹 끌고 모아 전선에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시리아에서 모집한 용병과 돈바스에서 강제 징집한 잡병을 합치면 오히려 30만 명 이상으로 병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공세를 강화했음에도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격이 완전히 멈춰섰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려 기존에 점령했던 영토를 토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총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자국의 병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눠줄 무기가 없어 나무총을 들고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무장을 갖춰 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력은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정규 훈련을 받는 등 질적 성장도 상당히 빠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보다 수적으로 3배 앞서고 있으며 병사 개개인의 질적 우위 역시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금세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역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우크라이나 정보통과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격전이 벌어질 때 하루 200명을 상실했습니다. 달리 말해 한 달에 6,000명의 전사자와 18,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전쟁 초반이던 2-3월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입니다. 방심한 러시아군을 기습하며 큰 피해 없이 이기던 전쟁 초와 달리 현재는 동원 가능한 모든 대포와 로켓을 쏘아부은 러시아 인명폭격에 사상자가 폭증한 것입니다. 심지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초순까지는 주로 진지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서는 입장이었지만 6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 소속 보병들의 장갑차 헤엄 없이 맨몸으로 진격하다가 폭격에 전멸하는 사례가 여러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최근 벌어진 여러 공세로 인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2만 명가량이 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만 명에서 8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벌어질 반격작전에서 러시아군보다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여기에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만 명의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격전이 벌어졌던 마리우폴에서만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명피해로 인해 우크라이나 역시 단박에 러시아군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양측 다 적극적인 공세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지난 열흘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르키에에서 슬로반스크, 세베르스크,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동부전선에서 교전의 수와 폭격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7월 18일 러시아 측에서 공격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선이 굳어진 채 소모전이 벌어지다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가을이 될 것이고 가을부터는 러시아의 가스 압력을 받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금의 전선을 기준으로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군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우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헤르손입니다. 지난 7월 23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방면에서 대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입니다. 최근 열흘간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이용해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의 최대 보급 거점인 노바카우바카 댐 인근의 모든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압도적인 포병으로 수적 격차를 극복했는데 보급이 완전 차단되면서 포격은커녕 보병 전투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러 매체들조차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을 강 건너로 후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헤르손을 잃어도 강 건너로 후퇴한 뒤 다리만 잘 끊으면 이번 전쟁으로 확보한 우크라이나 남부를 사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군의 퇴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퇴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르손 방면에 러시아군이 퇴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리는 노바카오바카 댐 위 2차선 도로가 유일합니다. 남은 다리가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철도형이라 수만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각종 차량이 통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노바카오바카는 하이마스의 사정권입니다. 뭉쳐서 도망가려고 했다가는 단체로 통구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철로를 이용하면 후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멜리토폴 방면에 우크라이나 게릴라가 철도와 기관차를 연달아 파기에 차량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을 정도로 철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래서야 퇴각할 때 쓸 기관차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얼마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손이 함락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곧바로 강을 건너 남부 탈환을 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진 다리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월 13일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36개의 조립식 교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트에르사가 개발한 최대 46m의 교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량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파괴한 다리 상판을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은 이미 끝장났고 우크라이나는 남부전역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황은 화형경보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화재 상황을 통해 헤르손뿐 아니라 멜리토폴 북쪽 자포리자 방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 중이며 우크라이나가 남부전선 후방에 여러 기지와 장비를 타격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후방에 위치한 각종 장비들이 차례차례 파괴당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의 대응은 형편없습니다. 헤르손 상공에서 최신 수호의 35 전투기를 허무하게 상실했고 첨단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발사하자마자 추락하는 등 여러 추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역에서의 엄청난 승전을 통해 승기를 굳힐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 굴복해 지원을 끊는다면 홀로 전쟁을 지속할 역량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이터가 게재한 푸틴의 가스 공격은 EU연합의 생존 테스트라는 사설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가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유럽이 입을 피해는 코로나 사태보다 적다고 분석합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 러시아에 굴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스 수출을 못하면 저전고가 부족한 러시아가 오히려 가스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국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근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남부 탈환 작전에 성공할지 아니면 대패해 공세 능력을 잃을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보도는 다음 주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